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 1절에서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어제 본문은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특별히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선언됩니다.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품꾼이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라고 하는데 품꾼은 하루 일을 해서 하루 일당을 받는 그런 일꾼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당 기간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일꾼이나 또는 용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전쟁을 위해서 고용된 이 용병 같은 경우는 고용기간이 3년이었다고 합니다. 3년과 같은 정한 내에 기한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한다는 것은 이 모압이 해를 당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 계약이 끝날 때가 반드시 오듯이 모압이 심판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4절에서 재미있는 것은 영화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능욕이라는 단어는 가볍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모압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압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압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6절 1절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압은 교만하고 거만했으며 화도 잘 내었다라고 말해요. 왜 화를 잘 냈겠습니까? 가끔씩 뉴스에서 보면 소위 갑의 위치에서 이렇게 막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응당받아야 할 어떤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됐을 때 뭐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렇게 화를 내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모압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자신의 힘이나 권위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에 화를 내고 분노했던 그런 민족이 모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48장 29절에서도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들의 자고와 오만과 자란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서에서도 모압의 특징으로 교만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이 모압 심판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모압이 교만했다면 교만할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6절에서도 모압의 자랑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압에게 자랑거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풍요이고 특별히 모압은 포도 농사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스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소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보니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라레셋, 헤스본, 심마는 대표적인 모압의 포도 산지입니다. 이 지방들은 전통적으로 포도의 소출이 많았고 또 포도는 그 지역 경제를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주요 농산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포도는 이 수확이 끝나면 일부는 건포도로 말려져서 매우 맛있는 건포도 떡으로 사람들의 잔치상에 오르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 상품은 주변 국가에게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야셀은 모압의 최북단에 있는 성읍입니다. 국경에 위치한 마을이죠. 그래서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이 마치 포도나무가 이 농쿨로 가지를 이렇게 뻗치듯이 국경을 넘어서 주변 국가에게까지 이 포도 상품을 수출하고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풍요, 부요함을 누렸던 것이죠. 이외에도 모압은 천연적인 요새에 터를 잡은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늘 이런 이유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을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었고 늘 자신들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지형적인 조건과 또 풍부한 물로 인한 비옥한 토지가 그로 인한 포도 소출이 또 경제적인 어떤 풍요함이 교만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사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포도나무가 말라버리고 그 가지도 다 꺾여집니다.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슬픔과 애곡이 가득한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10절 끝에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거리가 변하여 교만의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줬던 강점이 결국 자신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약점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진정으로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그 믿는 것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생각될 때, 결국 그 믿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했고, 겸손한 자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은 이러한 교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원히 버리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로 인해서 만들어진 민족이지요. 하지만 모압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민족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강점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모압을 선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가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압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압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모압을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리라 헤스보니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이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잘됐다 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다는 거죠. 이 모압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세를 위하여 그러하도다. 마음이 수금같이 소리를 낸다고 표현하는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사람의 창자를 감정의 좌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창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의미상 같은 말입니다. 창자가 마음이고 마음이 창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수금같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 수금의 현을 퉁길 때 소리가 나듯이 창자가 뒤틀리는 소리가 뱃속에서부터 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애간장이 녹는 것이고 마음이 아리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모압을 사랑하시면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사야가 모압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이사야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압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모압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그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여러 인생의 어려움으로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더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연약하고 넘어진 자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여기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살아날 방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교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있는 또 경험할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정장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시온으로 피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온으로 피하라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을 보시면 모압왕 메사가 새끼양 10만의 털과 순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린 양을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셀라는 모압의 지명이 아니라 에돔의 지명입니다. 왜 이들이 에돔에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압 백성들 중에서 일부가 이 모압 남쪽에 있는 에돔으로 피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린 양들을 북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남유다에게 어린 양으로 조공을 바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칩니까? 남유다가 더 강하고 더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 당시 남유다도 어떤 영적인 타락, 아수르의 공격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조공은 훨씬 강하고 이 나라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싶을 때 연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인데 이 당시 남유다도 조공을 받을 만한 어떤 위치에 전혀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이 모압 백성들이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 이들이 피해야 할 곳은 지금 에돔으로 피난했는데 에돔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온산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피난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망가야 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만이 이들이 진짜 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밑에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모압의 신은 그모스입니다. 아무리 그모스를 향해서 제사를 드려도 그 그모스는 죽은 신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고 유일하게 이 모압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은 다윗 왕의 집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키시고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오게 하시죠. 그러니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삶의 소망이 없어진 자들, 때로는 죄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와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비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어려움으로 낙심해 있는 자들을 감싸 안아 주시는 걸 언제나 경험하는 것이죠. 다른 데가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자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압이 살아날 두 번째는 피난처로 도피해서 살아났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살아났으니 너희들도 피난처가 되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자라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자라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4절을 보시면 모압을 향해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멸절하는 자는 침략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피할 곳을 찾는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 유다 백성들에게 대낮에 밤 같은 그늘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동에서 그늘이, 그 땡볕에 그늘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라 말합니다. 이 모압도 침략자들로 인하여서 한때 에돔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피한 적이 있어요. 도움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픔과 상실을 너희들이 경험했으니 똑같이 아픔과 상실을 경험한 자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감싸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역사에서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이들을 음행하게 하고 이들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회복된 나라에서는 그런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들을 살려주고 구해주고 감싸주는 일들을 감당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만약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죄로 인해서 통일하게 고통받는 다른 자들을, 다른 지체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게 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혹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똑같이 어려움과 아픔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지체들의 마음과 삶을 이해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인 것 같고 절망인 듯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살리고 돕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열정과 그 사랑으로 오늘도 죄인을 건지시고 인생에 무너진 자들을 건지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공고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언제나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